예, 이제 사무엘기 상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상권학원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그 다윗 가문 왕자 이어짐에 대해서 나탄 연자가는 예언과 시편 132편에서 하는 예언, 예, 이 얘기는 시편 132편은 조건이 있었고 나탄 연자의 그 이야기는 조건이 없는 왕조 이어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유배를 갔던 유다인들은 이제 그 조건 없는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자신들이 유배를 통해서 한번 무너졌지만 다시금 메시아를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안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반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나중에 복음의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안에서 이 구약의 이 나탄의 예언,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온전히 실현되었다라고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메시아 사상은 유다교와 그리스도교를 결정적으로 갈라놓는 바탕이 됩니다. 유다교에서는 아직도, 뭐 아직도라는 말은 지금도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을 재건할 현세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고, 그리스도교에서는 다윗에게 하신 하느님의 약속이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을 통해서 이미 뭐 앞으로도 뭐 실현된 상태로 쭉 가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탄의 예언과 시편의 예언은 동시에 완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들을 통한 통치는 인간의 통치와는 전혀 다른 것이 되죠. 시편의 인간 왕정에 대한 조건은 이제 필요 없는 것이 되었고, 사무엘기에 나타낸 예언의 영원하다라는 말은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현실이 된 영원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간 역사에 영원이란 없죠. 오로지 하느님의 시간 안에서 영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희망이다 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이제 사무엘기의 형성 배경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사무엘기 상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 형성 배경은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기는 기원전, 주전 1040년에서 971년까지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연도수가 비교적 정확하게 나오는 이유는 이제 역사적인 자료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예, 이제 역사로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연도수가 이제 1단위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기간은 하느님의 백성에게 결정적인 시기였습니다. 사무엘기는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살아가는 길을 바꾸는 전환기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전환기냐? 왕정을 부정하던 시대에서 이제 왕정을 긍정하는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꼭 하느님 왕정을 부정하는 것이 하느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앞에 생각했다면, 왕정을 긍정하는 건 사실 하느님의 길을 버리는 것인데 그 안에서 유대교 신앙과 왕정과의 어떤 절충점을 찾아가는 약간 애매한 그런 선택지가 되죠. 어쨌든 사무엘기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보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겊조갑들을 붙여서 만든 침대포처럼 보여도 되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붙여, 그래서 때로는 서로 모순되기까지 하는 이야기를 앞뒤로 붙여놓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는 이 사무엘기를 처음 편집하기 시작한 신명기 아빠가 사용한 옛 사료들이 다양한 데서도 이제 비롯이 되고, 또 그때그때 편집들의 방향이 또 달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신명기 아빠는 그 옛 사료들에다가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일관성 내지 자신들이 바라는 역사의 모습을 이 사무엘기에서 심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어쨌든 사실상 사무엘기는 아주 복잡합니다.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역사 사건들의 기원부터가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건들과 성경 본문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고 형성되었는지를 재구성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지금도 뭐 신학자로 해서 이 사무엘기를 전부 다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건 저래서 저렇다라고 100%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뭐 구약성경이 거의 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사무엘기 이전 이스라엘은 여러 집단들이 가나안 도시 국가들에 대항해서 투쟁하기 위해서 부족 동맹을 맺고 있었죠. 이걸 판관을 중심으로 한 부족 동맹, 열두 부족 체제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 부족 동맹 체제에서는 여러 집단들이, 열두 부족이 평등한 형태로 정치와 경제를 나누어서 참여를 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야훼 신앙이라는 그 정의라는 이름 아래서요. 약 200년간 지속되던 이 부족 동맹 체제는 크게 이제 이후에 두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옛 이스라엘 그런 생활 형태, 부족 동맹 체제를 무너뜨리게 되죠. 첫 번째 요인은 당시 필리스티아인들로 대표되는 외부의 강력한 적의 위협이었습니다. 부족 동맹을 형성할 즈음 그 가나안 땅의 해안지대로 진입한 필리스티아인들은 날로 세력이 강력해졌고 철기라는 문화를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싸움에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는 이스라엘 영토를 위협하고 영토를 빼앗고 이스라엘인들이 그 위협 때문에 땅에서 쫓겨나는 형국이 됩니다. 하지만 부족 동맹 체제는 강력한 상비군사력이 없었죠. 그만큼의 군사력이 있으려면 상비군사력을 가지려면 그만큼의 재원이 필요한데 세금을 그만큼 모으지 않았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처럼 이렇게 세금을 갖다가 막 이렇게 모아서 계속 군사들을 상시 주둔시킨다는 건 돈이 엄청나게 드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필요할 때 모이는 군대 형태였습니다. 이쪽에서 누가 침입했으니까 열두 부족에게 연락해서 막 부족마다 장정 몇 명씩 모여라 했을 땐 시간도 걸리고 군사들의 어떤 지위나 또 어떤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둘째 요인은 내부 질서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즉 부족 동맹 체제가 썩어서 약해져 갔다라는 해석입니다. 부족들 사이의 차이가 정치 분야나 경제 분야에서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 차이가 경제적인 나눔과 정치적인 참여를 위협합니다. 그리하여 부족들 사이의 다툼이 잦은 한편 판권기 마지막에 그런 부록 이야기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부록 벤야민 지파가 다른 부족들에서 완전히 처참하게 짓밟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부족들 사이의 다툼의 하나의 예가 되기도 하죠. 그래 잦은 한편 주님의 종교도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시나이산, 광야에서의 그 야훼 하느님과였던 그런 시간들의 기억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면서 약해지고 더 이상 부족 동맹 체제를 결속시켜줄 이상을 바쳐줄 만큼 그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드러난 부패 가운데 한 가지로는 사제들의 월권과 남용도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조금 있다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요인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족 동맹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이제 군주제라는 이 새로운 정치체제, 그들에게 새롭습니다만 기존의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었던 정치체제의 자리를 내주게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기가 되죠. 이제 그리고 군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생활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왕이 생기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엘기는 그 같은 커다란 변천 과정을 분석합니다. 이 전환기를 분석하는, 신앙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주로 정치 권위에 대한 관심을, 권위에 대한 관심을 중심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그래서 정치 권위의 필요성만이 아니라, 군주제의 필요성만이 아니라, 이런 군주제의 정치 권위가 백성의 삶에 가져다둘 위험성도 함께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땅을 확보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가지게 된 이스라엘은 그 땅을 확실하게 지켜줄 제도를 쳤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나니 광야에서의 야훼 신앙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왕정 제도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 불안정한 판관 시대를 체험한 뒤 이 제도를 주변 민족들에게서 도입하게 되죠. 요즘 말로 하면 벤치마킹한 거죠. 가나안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 왕정을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은 하느님 백성이요 계약 공동체로서의 자체 신원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왕정을 부정하고 이집트를 뛰쳐나왔는데 그 왕정을 받아들이는 나 우리를 하느님은 어떻게 이해하실 것인가, 그리고 하느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지상 임금들의 통치를 어떻게 합리화시킬 것인가, 하느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했다가 이제 우리가 인간을 왕으로 세워버렸는데 그럼 우리의 유다교 신앙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고민들이 사무엘기에 있죠. 어쨌든 사무엘이 왕정을 도입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앞에 말씀드린 내외적인 큰 위기에 봉착해 있었는데 뭐 위기로는 지도력의 부재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왕정이 도입되기 전에 200년 동안 이 팔레스티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인구가 불어나면서 농업이 발달하고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죠. 농민들은 농사를 효과적으로 짓기 위해서 공동의 관계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적인 발전도 이루어지고, 어쨌든 이런 인명과 재산을, 늘어난 인명과 또 기술을 통해서 늘어난 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의 공동시설과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조직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유사시 일시적인 해결 방안으로 채택된 이 판관 제도로는 부족들 사이에 공동협력과 일치를 끌어낼 수가 없었고, 그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내적 위기에는 이런 경제사회적 위기 말고도 종교적 위기도 있었고, 앞에 말씀드린 그 부패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실로의 사제 엘리, 나중에 이제 엘리에게서 이제 사무엘이 교육을 받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 도덕적으로 부패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 노사제는 이 사실을 알고도 그 아들들의 행실을 바로잡을 확고한 조치를 취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엘리와 두 아들은 판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사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로에 모셔두었던 주님의 계약궤를 심지어 필리스티아인들에게 탈취당하고 엘리 집안은 몰락합니다. 어떻게 아들 둘도 죽거든요. 어떻게 계약의 궤를 빼앗기는 사건까지 발생을 했겠습니까? 뭐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전투에 나가서 계약의 궤를 빼앗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기의 최종 저자는 판관들의 시대가 썩어 있었다는 것을 계약의 궤를 빼앗기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겁니다. 하느님마저 빼앗겼다라는, 물론 계약의 궤 자체가 하느님은 아니지만 표현을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이때는 되찾기는 했습니다. 그럼 계약의 궤를 되찾아서 계약의 궤가 왕정시대에는 문제가 없었는가? 반대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왕정시대에 들어서서는 계약의 궤가 심지어 중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성소에, 그 성전의 성소에, 지성소에 모셔두었던 계약의 궤가 중간에 말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고는 그 지성소는 비어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예수님 시대 때의 그 누굽니까? 헤롯의 성전에는 지성소에 계약의 궤가 없었습니다. 추측컨대 이집트의 침공 때, 이집트가 침공을 했을 때 전리품으로 빼앗기지 않았나 추측할 뿐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저렇게 되었다라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고 없어졌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그냥 그러고 보니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덮어버리고 덮여버렸지만, 그래서 판관시대 때도 계약의 궤를 빼앗겼지만 사실은 왕정시대 때는 계약의 궤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주님의 현존을 확인해 줄 사제직과 계약의 궤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죠. 이런 종교적인 위기를 사무엘 저자는 다음 말로 요약합니다. 그때는 야훼께서 말씀도 자주 들려주시지 않았고 계시를 보여주시는 일도 드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판관들의 시대. 이러한 표현은 그 판관기에서 쓰여졌던 그 표현과 비슷하죠. 그때에는 왕이 없어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다라고 판관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맥락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또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